예, 아니라 그 해가 뜬다라고 했죠, 그죠? 지구가 돈다는 사실 몰랐어요. 예, 뭐 우리 성경 시대 사람들 다 그랬겠죠, 그죠? 뭐 성경이 아주 똑똑해 보이는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요. 바울 서신 보면 그야말로 뭐 해박하잖아요. 말도 어렵고 논리적이고, 그죠? 예, 사도 바울도 뭐 해가 뜬다고 믿었다고, 그죠? 그 우리 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바울을 무식하게 볼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그 시대의 과학이 옳았다고 믿는 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고 해서요. 그 시대의 문화가 옳았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시대의 과학 지식이 지금도 옳았다는 말은 아니라고요. 우리 시편이나 창세기 같은 데 보면은 궁창이란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죠? 우리 궁창을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죠? 누가 궁창을 믿습니까? 달도 가고 화성도 가는 판에. 그죠? 지구 위에는 그런 게 없어요. 궁창이 없어요. 그냥 대기권 벗어나면 끝이 우주예요. 예. 옛날 사람들은 그런 과학적 지식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이런 것들을 설명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하늘에도 바다 같은 것들이 있어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썼지요. 자기들 지식대로 궁창이 있고 궁창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런 궁창이 없다고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궁창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궁창이 있다고 믿질 않아요. 그 시대의 과학 지식이 옳았다고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 시대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지, 그 시대 당시의 과학 지식을 우리가 믿는 것 아니에요. 늘 바뀝니다, 이런 지식들.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지금 믿고 알고 있는 것 얼마 뒤면요, 틀린 것으로 밝혀질 진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몇해 전에 이제 빛보다 빠른 입자가 실험으로 증명됐다, 막 이런 뉴스가 난 적이 있었어요.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에서 실험했는데, 빛보다 빠른 입자가 있으면 뭡니까? 아인슈타인의 뭐 기본 전제가 흔들려 버리니까 아인슈타인 이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막 뜨들썩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뒤에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그 우리 그이 분야 박사님 우리 교회 또 있잖아요. 그죠? 달리기도 잘하고 막 우주 전공자 막 이제 그 제가 물어봤어요. 그 해프닝이었다 하더라고. 해프닝 실험할 때그 해프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가? 아직까지는 그런 증명된 바가 없어요. 아직까지 아인슈타인 이론이 튼실합니다. 제가 이제 그날 신방 가서 참 행복했었어요. 이제 평소에 그 이론 물리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 제가 다 물어봤거든요. 막 죄다 물어봤어요. 죄다 물어보고 오는 길에 아내한테 한 소리 들었습니다. 신방을 간 거냐? 개인 과외를 받으러 간 거냐? 예. 목사 그러면 안 된다고. 배우려면 돈을 내야지. 예.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으면요. 부자 되면 과외비 드릴게요. 예. 다시는 나를 오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아, 또 와달라 해서 고맙더라고요. 그 예의상 한 말이 아니길 바랍니다. 아마 그 방송실에 있으려나 모르겠네. 우리 아인슈타인 이전에 누가 그 뉴턴 물리학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어요? 중력이 있다는 거, 그 뻔한 것 같은데 그 중력이 있다는 그 사실이 무너진다는 걸 누가 예상이나 했냐고요. 지금도 뉴턴 물리학을요, 실제적으로 적용하는데 아무 이상은 없어요. 우리 뭐 우주선 쏘고 인공위성하고 할때다 뉴턴 역학으로 한다고요. 정확하진 않지만. 왜요? 아인슈타인 역학은 정확해도 너무 어렵잖아요. 계산이 복합적이고. 대충 틀려도요, 아직까지 뉴턴 역학 사용해도 우주선 보내고 하는 건 이상 없다고요. 정확하려면 아인슈타인 이론을 적용해야지요. 그러니 중고등학생 때는 뭐 가르칩니까? 뭐, 다 옳은 소리 나이지만 뉴턴 역학 배우러 합니다. 나중에 머리가 커지고요, 좀 전공 심화가 들어가면 아인슈타인을 배우게 되지요. 다른 전공은 아마 아인슈타인 발도 못 담가 분들 계신 거죠? 발도 한못 담가 보신 분들. 저도 발도 못 담가 봤어요. 예. 그런 분들 있어요. 예, 진짜 모릅니다. 아인슈타인 이론이 무너지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은 변하거든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얼마 전에 그 데이비드 애튼버러가 인터뷰 그 했던 거 신문에 실린 거 봤어요. 그 애튼버러 그 BBC 다큐멘터리의 거장 아닙니까? 그 케임브리지 대학 가면요, 자연사 박물관이 있는 건물이 애튼버러 빌딩이에요. 예, 자기가 기부한 거예요, 자기 기증. 예.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호주 산불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지구 기후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예측이었어요. 이 시대 사실 가장 지금 핫한 이슈 아닙니까? 기후 변화, 그죠? 예. 이 세상에서 지금 정치인 뭐 지도자 하려면요, 반드시 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 한두 가지쯤은 내놔야 됩니다. 그게 사실상 지도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요. 지금 가장 그만큼 중요한 이슈 없잖아요. 이 기후 변화, 우리 지금 민감한 이슈입니다. 세상 변화고요. 오늘 우리가 당연한 사실로 믿는 것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많습니다. 하물며 학문의 유행도 변해요. 우리 혹시 64학번 있습니까? 64학번? 하늘과 같은 학번. 예. 살아 계셨으면 좋겠는데. 예. 64학번. 64년대 그 육사학번 때요, 서울대 그 입시를 분석해보면요, 제일 경쟁률 높고 제일 커트라인이 높았던 학과가 뭔것 같아요? 1위가 약학과입니다. 2위가 기계공학, 3위가 화공과예요. 의대가 17입니다. 중위권 밑이에요. 육사학번 때 그랬다고요. 왜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비료공장 이런 게막할 때였거든. 그러니까 뭐 기계공학, 화공과 나오면은 그 제일 똑똑한 아들이 가는 그런 과였어요. 의대하고 비교가 안 됐다고요. 근데 반세기 정도 되면요, 바뀌어요. 지금 서울대에서 자연계에서 1위가 뭔것 같아요? 무슨 과? 의대입니다. 의대. 의대라고요. 의대가 제일 경쟁률 세고요. 성적 제일 높습니다. 한 50년만 돼도 이렇게 확 바뀐다고요. 지금으로부터 50년 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때도 1위가 의대일 것 같아요. 제가 무슨 과가 1위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확신합니다. 아니에요. 예. 시대는 가만히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반드시 변합니다. 천천히 변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흐름 속에 있으니까 못 느껴서 그렇지. 돌아보면요. 사람 따라가는 속도가 벅찰 정도로 변해 있어요. 아마 50년까지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 1위 하는 과가요. 아마 중위권 정도 가 있을 거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도 못한 과가 막 1위 하고 있을 겁니다. 솔직히 20년 전만 해도 뭐 공무원이 요즘처럼 이렇게 인기 많을 줄 알았습니까? 3, 40년 전만 해도요. 공무원 한다고 하면 놀랬어요. 아니, 뭐, 고등학교도 못 나왔나? 막 이런 소리 하고 했습니다. 요즘 뭐, 대학을 그 당시면 대학만 나와도 기업에서 모셔갔거든요. 근데 무슨 공무원을 하냐고. 요즘 상황 어떤지 알지요? 뭐, 이 세상 아마 제가 봤을 때이 세상 최고의 경쟁률인 것 같아요. 공무원. 뭐, 몇백 대 뭐, 일 이렇다면서요. 뭐, 허수가 있겠지만. 중세 때 유럽의 모든 대학에서 가장 인기 많았던 학과 뭔지 압니까? 신학과였어요. 신학.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은 신학과를 다 갔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어디 뭐, 등신 같은 애들도 많아요. 뭐, 가면 이거 무척 왔나 싶어요. 예. 바보 도는 것 같아 싶기도 하고. 예. 원래 이 신학이 바보가 할수 있는 학문은 아니거든요. 뭐 교회에서 막 기도만 큰 소리로 하고 막 기타 좀 치고 막 학생부 회장 좀 했다 하면 막 사람들이 막 완전 신학해라 신학해라 해라. 안타깝습니다. 이제 사람의 질이 떨어진다 해서요. 학문의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 학문은 찬란하고 심오하고 어렵습니다. 상당히 지적 수준이 요구돼요. 일단 뭐 언어적인 재능이 있어야 되고 또 빨리 읽고 많이 읽고 빨리 읽고 많이 읽을 때또 정확히 읽어야 되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야 돼요. 함량 미달의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미지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다니엘 당시에요. 제일 인기 많았던 학문 뭔지 압니까? 점성술이었어요. 점성술. 별 보고 점치고 기후를 예상하고 농부들에게 씨뿌리를 서기 시기와 거둘 시기들을 알려주고 꿈자리가 뒤숭숭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니 우리는 다니엘이 점성술을 공부했다 했을 때요. 우리가 가진 점성술에 대한 이미지로 읽으면 성경 잘못 읽게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읽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점성술을 공부하고 꿈을 해몽하는 은사가 있었다라는 건요. 당시에 그가 최고의 지식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는 거예요. 미신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거는 그 진짜 자기 멋대로 읽는 성경 방식이라고요. 예컨대 60년대에 기계공학 화공 전공했다는 것은 최고로 공부 잘했다는 소리입니다. 중세 때 신학 전공했다는 건 최고 엘리트였단 말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것이 증명됩니다. 다니엘은 다른 그 어떤 점성술사나 지혜자들도 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해내요. 왕의 꿈을 해석하고요. 꿈만 해석합니까? 심지어 우리도 그렇지요. 여러분, 꿈 꿨는데 기억 안날때 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만 기억나.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떡볶이 시키는 꿈을 꿨는데 내가 그걸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 아, 너무 막 억울해요, 이게. 내가 그걸 분명히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예. 꿈이 기억이 안 나.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어요. 자기가 꿈 꿨는데 뭐랍니까? 자기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 게 찝찝하긴 한데. 그리고 점성술자를 지혜를 불러놓고 뭐랍니까? 느부갓네살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추고 그걸 해석해라 하는데 안 그럼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포악한 왕이 있습니까? 그 누가 해냅니까? 다니엘이 해내요. 다니엘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에요. 남이 무슨 꿈을 꿨는지까지 다 맞춰버립니다. 정말 탁월했어요. 멋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다니엘서 초반부의 내용이라고요. 남의 꿈까지 내용까지 맞추고 해석까지 정확히 내리고 다른 어떤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냅니다. 그 1장에서 6절까지, 6장까지죠. 우리가 다니엘서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딱 절반만 보면요. 다니엘 너무 완벽해. 예. 해석 못하는 꿈이 없어요. 너무 똑똑해요. 남의 꿈 내용까지 맞춥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까지가 아니에요. 그죠? 절반이 6장까지고 나머지 절반 7장부터 12장까지예요. 7장부터는요, 달라요. 1장에서 6장까지는 그렇게 똑똑해 보이던 다니엘이 나머지 절반 7장에서 12장까지는요, 이거 뭐 좌충우돌 헤매는 것 같아요. 왜요? 정작 자기 꿈은 해석 못하거든요. 자기 머리 못 깎는 이발사처럼 자기 꿈은 해석을 못해요. 정작 자기가 꾼 꿈은 자기도 이해를 못해요. 헤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읽으면서 그런 인상을 받지 못하면 그 성경 대충 읽은 거죠. 다니엘은 똑똑한 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참 발랐어요. 믿음을 잘 지켰어요. 여러분 알겠지만요, 때리고 빼앗고 협박하고 핍박하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요, 잘해주는 겁니다. 잘해주는 거. 우리 이민자들이 많으니까 이제 국적을 바꾸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국적을 우리 바꿀 때 울며 겨자 먹기로 바꾸는 경우 잘 없어요. 옛날에 이제 일본이 우리를 얼마나 일본 사람 만들고자 했습니까? 때리고 협박하고 억압하고 저항은 더 거세졌어요. 일부러 막 동아일보 같은 데는 막 송기정 선수 그 일장기 지어버리고 송기정 선수도 금메달 따놓고 거기 푹 숙이고 있고.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게 뭔지 알지요? 잘 대해주는 거, 잘 대해주는 거. 일본이 그렇게 억압할 때는 우리 민족의 정신을 지키고자 애썼는데요. 잘 대해주는 민족들 있지요. 대표적으로 세계 초강대국 아닙니까? 이 팍스 로마나보다 더하다 않습니까?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 예. 미국 시민권 못 타서 한달 아닙니까? 그거 달라면 돈 한두 푼 갖고 됩니까? 예. 그게 잘못되었단 말이 아니라요. 왜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매력이 있거든요. 혜택이 많거든요. 억압하던 일본에게는 그렇게 저항하면서 잘 대해주고 이 좋아 보이는 나라들 그런 나라 시민권은 스스로 따고 싶어 합니다. 바벨론의 식민 정책이 딱 그랬어요. 잘 먹이고 잘 대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최상의 음식을 먹여줬어요. 그렇게 몇년 대접받다 보면요 생각과 마음은 변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음식을 먹지 않았거든요. 무슨 제사상에 바친 음식이라서 안 먹은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청빈이었습니다, 청빈. 배가 부르면 마음이 변할 것으로 하니까 먹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흉악한 살인자라도요, 경찰이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지, 뭘 하는지 압니까? 따뜻한 국밥 먹여요. 예, 막 억압하고 일안 한다고, 살인자라고 막 뒤통수 때리고 일안 한다. 국밥 먹입니다. 도망다닌다고 밥 제대로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경찰서에서 따뜻한 밥부터 먹이고 봅니다. 바로 의자 던지고 취조하고 이래 안 해요. 담요 덮어주고 커피 주고. 그럼 사람이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음식을 먹지 않았던 것, 자기도 배부르면 변할 것 알았거든요. 애초부터 먹지를 않았어요. 사탄이 여러분을 괴롭힐 거라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뭐그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탄이 여러분을 괴롭혀요. 사탄은 여러분한테 잘 돼줘요. 애초부터 사탄을 우리는 좋아하게 태어났잖아요. 바울은 우리를 마귀의 자녀를 하지 않습니까? 정작 우리를 괴롭히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이 돈이면 자식 새끼 과일을 한 가목 더 시켜주는데 그돈 헌금할 때 괴롭지요. 누가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월세 한, 내 정도 되면은 내 월세 한 2,000파운드 되는 집, 3,000파운드 되는 집에서 살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방한칸 줄여오면은 그래도 한 달에 500파운드는 남을 위해서 쓸수 있지 않겠니? 그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누구 때문에 괴로운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괴로운 거잖아요. 마귀는 그런 괴로움 주지 않아요. 야, 네가 능력 있으니까 한 달에 3,000파운드 벌어져. 3,000파운드 집에서 살아.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는 우리를 괴롭게 안 해요. 우리 욕만 딱. 딱 떨어지면 맞는다고요. 야, 너방한칸 포기하고 한달500 남은 위해서 쓰면 되겠네. 그 괴로운 거 사실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마귀보다는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 번민하게 된다고요. 진리를 깨달으면 반드시 번민하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순을 받아내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 네 가지 짐승의 환상을 봐요. 첫째 짐승 7장 4절에 나오지요. 사자와 같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둘째 짐승 곰과 같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셋째 짐승 표범과 같아 합니다. 사자와 곰과 표범. 오늘에도 마찬가지지만요. 당시에도 뭐 사나운 짐승의 뭐 대표적인 그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 당시의 강대국들을 의미했습니다. 뭐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국가들을 상징했다 봐요. 넷째 짐승은 이제 7절에 나옵니다. 그죠? 그게 무슨 짐승인지가 안 나와요. 그냥 형용사들만 나열돼 있습니다.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나중에 보니까 뭐 뿔이 나 있고 이렇대. 이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다니엘이 표현할 수 없는 모양의 짐승이었다. 처음 본 짐승. 예컨대 뭐 공룡 같은 거였다든지. 다르게는 이미 당시 알려진 지금 사자 곰 표범 다 사용해버렸잖아요. 네 번째 짐승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자 곰 표범 말고 뭐좀 포악한 짐승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치타 이런 거 너무 귀엽고. 코끼리 이런 건 초식이잖아요. 초식 덩치는 크도 잘 없어요. 예, 이 그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아마 더 이상 없어서 이렇게 서술하지 않았을까? 그러니 사실 다니엘도 앞에 세 짐승보다는 마지막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더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천사한테 더 캐묻지요.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첫째, 둘째, 셋째 짐승을 알겠는 거예요. 사자, 곰, 표범이니까. 네 번째 짐승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도 궁금했던 겁니다.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자기도 무지했어요. 해석을 못합니다. 남의 꿈은 그렇게 척척 해석해드는 자가, 남의 꿈 내용까지 맞추던 자가. 그런 천사가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도 다니엘서 여러분 끝까지 읽어보면요. 다니엘이 천사의 해석도 완전히 이해한 것 같이 보이진 않아요. 아무튼 이네 번째 짐승은 앞선 세 번째 짐승보다도 훨씬 강했어요. 뿔이 10개가 있고요. 그 뿔에는 심지어 눈알도 달려있었답니다. 이게 무슨 짐승인지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나머지 세 짐승보다 강했다는 겁니다. 이 짐승의 특징은요.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답니다. 흉폭하며 잔인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다니엘의 이 환상이요. 로마 제국에 대한 예언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이 예언이 폐기 처분되어야 됩니까? 오늘날 우리 성경에서 이 다니엘서 찢어버려도 됩니까? 로마 제국 멸망했으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고자 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오늘 다니엘처럼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이 넷째 짐승은 과연 무엇입니까? 넷째 짐승의 뿔 달린 모습에 집중하면요. 사실 우리 주위가 엉뚱한 데로 분산되기 쉬워요. 요즘 우리 그런 거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판타지 영화 같은 거 보면 훨씬 이상한 괴물들 많이 나옵니다. 그 특징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7절에 보니까요.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포악함을 상징하는 건데요. 먹고 있어요. 자기가 먹고 있는 와중에 손에는 뭐 하고 있습니까? 다음에 먹을 것도 쥐고 있는 거예요. 또 발로는 누가 앗아갈까 봐 발로는 그 다음 것도 밟고 있는 겁니다. 남이 가져갈까 봐.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오늘날 뉴스를 통해서 내가 속한 사회를 통해서요. 날마다 이런 넷째 짐승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텔레비전 켜기만 하면요. 이런 넷째 짐승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 입에 먹은 걸로 모자라고요. 손에 움켜쥐고 있습니다. 다음에 먹을 거 까뜩. 그러니까 혹시라도 또 남이 내가 남은 줄 알까 봐 발로 밟고 있어요. 오늘날 강대국의 모습도 이렇지 않습니까? 다 자기만 먹고 치우려고. 대기업들의 모습은 안 그렇습니까? 다 자기만 먹고 치우려고. 입에 넣은 거 모자라가 양손에 까뜩 쥐고 있고 발로 짓밟고 있고 누가 가져갈까 봐. 그런 고민들 우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고민할 때 있더라고. 가끔씩 그런 질문 들어요. 아, 좀그 돈이 급해서 그러는데 술집에서 알바해도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 참 많이 해요. 술집에서 알바해도 됩니까? 주일날 알바 나가도 됩니까? 그참그 단순한 고민인 것 같지만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요, 왜 SK, 삼성, LG, 현대 이런데 지원하는 청년들은 그런 고민 안 해요? 그거 무슨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는 가면 가서 일해도 되는 거예요? 술집에서는 알바하면 안 되냐 물으면서. 그런 데는 왜 죄책감을 받지 않느냐고. 이런 질문을 안 하냐고. 그 하나님 나라입니까? SK가, 삼성이. 자영업자가 술 팔아가지고 사람들 넘어지게 해봐야 그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 기업들 수많은 약자들 다 먹어치우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을 위해서 매일 출퇴근하면서 양심이 안 괴로워요? 하나님 앞에서 그 뜨뜻할 수 있습니까? 판사고 의사면은 그런 질문 안 해도 돼요? 판사 앞에 선 사람은요, 판사 앞에 쌓아둔 그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달을 애를 썼다고요. 판사는 판결하기 위해서 5분, 재판 올라가기 전 5분씩 훑어보고 가서 해버리면 끝입니까? 의사들은 안 그래요? 페이닥터, 뭐, 병원에서 의료수가 낮은 수술을 하지 마라 하는데, 그럼 수가 높은 수술만 해야 되는, 그네 번째 짐승의 모습 아닙니까? 국가나 기업만 이런 짐승의 모습인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살 집도 모자라갖고 아파트 투기하고 땅 투기하고 입에 물고 손에 움켜쥐고요. 나머지 누가 채려갈까 봐 발로 밟고 있는 모습이 이거 네 번째 짐승 모습 아니냐고요.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넷째 짐승의 모습 없습니까? 제 아무리 먹고 먹고 움켜줘도요. 그칠 줄 모르는 넷째 짐승 같은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니냐고요. 눈에 이글이글해요. 하나라도 더 먹겠다고. 아니면 남이 먹는 모습 보면 질투심에 눈이 멀어갑니다. 나도 저런 직장 가져야 되는데, 저런 아파트 사야 되는데, 저런 자동차 사야 되는데. 여러분 다들 잘 살고 있어요. 우리가 되게 큰 교회도 아니고 뭐 저도 여러분 사정 대충 알잖아요. 우리 교회 단칸방 사는 분안 계시대요.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제 예전에 그 금촌중앙교회라고 거기 사역할 때 진짜 거기에서 제가 진짜 단칸방 말 그대로 단칸방 사는 가족을 봤어요. 말 그대로 단칸방. 저 처음에 가보고 그 어린 나이인데도 좀 당황스럽더라고. 여기서 어떻게 사나 싶어. 안방과 막 부엌이 경계가 없어요. 저 그냥 방이 한 개예요, 방이. 할머니가 애들 데리고 사는데. 근데 그 권사님이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간다고 하면 그 솔직히 우리 부장 집사님 빼놓고요, 제일 많이 흥금했어요. 제가 됐다고, 아, 막 우리 예산으로도 충분하대도요. 늘 중고등부 애들 맛있는 거사 먹이라고 돈 찔러주시고. 제가 지금 와서 확신하는 거요, 그분은 이미 넷째 짐승 이겼어요. 우리 뭐 단칸방 사는 분 계세요? 내가 뭐 월세 뭐 1,000파운드도 안 되는 집에 사는 분 계시냐고. 그런데 우리의 식욕은 더욱더 왕성해지지 않습니까? 그거 넷째 짐승의 특징이라고요. 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넷째 짐승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런 짐승의 모습이 있다는 게 얼마나 슬픈 모습입니까? 도무지 먹고 처먹고 해도 끝이 없어요. 1,000파운드 집에 살면 2,000파운드 집에 살고 싶고, 다음에 월세 3,000, 4,000 하는데 한번 살아보고 싶고, 그게 하나님 주신 소망이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자빠지고. 넷째 짐승은 사람을 이렇게 미치게 만듭니다. 아마 예수님처럼요, 어디 말구유에서 출산이라도 하라고 하면요, 미치고 발짝 튈 사람 많을걸요. 막 간증하고 억울해하고, 내가 그때 얼마나 억울했는지 아느냐, 힘들었는지 아느냐, 다들 병원에서 출산하는데. 그래놓고 입으로는 말구유에서 출산한 그 예수님 믿는데. 넷째 짐승이 우리 교회 삼키는군요, 순식간입니다. 그 짐승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내 재산을 향한, 건강을 향한, 자식을 향한, 그게 사람을 짐승으로 만듭니다. 우리 짐승처럼 되면 안 돼요. 세상은요, 괴물과 싸우기 위해서는 자기도 괴물이 되어야 한다 가르칩니다. 성경은 정반대예요. 짐승을 이기려면 짐승보다 더 숭악해져야 될것 같아요. 마징가 뭐 로봇 태권브이 이런 거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핵무장해야 될것 같고. 이 넷째 짐승을 이기는 자 누굽니까? 13절에 보니까요, 인자 같은 이라고 나옵니다.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은 사람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금 성경을 보니까 이거 예수님이겠구나 싶지요. 근데 2500년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살았던 다니엘이 그 말을 듣고 이게 예수님일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예차도 몰랐을 건데요. 다니엘이 이해했던 것은요, 짐승을 이기는 자는 어쨌든 사람같이 생긴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짐승을 이기기 위해 너희 우리들어 짐승대라 하지 않습니다. 짐승을 이기는 자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래 만들었던 인간은 이런 모습이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도들도 짐승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짐승보다 더 강한 짐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람다운 모습을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넷째 짐승을 이깁니다. 이 사람은 자기 것을 움켜쥐지 않고 남에게 내어줬어요. 강자의 편에 서지 않고 약자의 편에 섰습니다. 의인의 편에 서지 않고 죄인의 편에 섰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줍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인자 같으니 사람 같은 사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만들고자 했던 그 사람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대 성도들이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넷째 짐승처럼 되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인자 같은 이가 되어가는 모습, 그걸 원하세요. 이 사람이 최후에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죠. 다니엘이 이 모든 환상에 대한 해석을 쭉 들었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이 네 마리의 짐승들이 나왔지만 하나님 마지막에 싹 정리하세요. 무언가 강력한 핵무기, 자본력, 군사력으로 정리하신 것이 아니라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더 강한 짐승을 풀어가지고 정리하신 것이 아니라 인자 같은 이를 통해서 승리하십니다. 우리 영화도 자주 보지요. 악당이 득세하다가 마지막에 주인공이 이겨요.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게 억울했던 일이 다 풀리고 막 주인공이 다 때려 부술고. 그런데 다니엘 표정 한번 보라고요. 오늘 본문 마지막 아닙니까? 28절. 하나님의 승리를 봤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뭐라 합니까?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니. 하나님이 넷째 짐승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하는 정말 영화 같은 결말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번민했다 합니다. 낯빛이 변했습니다. 왜요? 다니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한 신자였거든요. 이 가볍고 주책맞은 신자들이요, 특징이 항상 들떠 있습니다. 예수님 최후 승리하신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슬퍼하고 번민할 이유가 없다고 하고요. 경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니는 번듯해 보이는 직장이요, 제3세계 사람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환경을 무참히 파괴한다 생각해보세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뭘할수 있는지 뭐 있어요? 일개 부장이 뭐 대기업에서 뭘할수 있어요? 범민밖에 더 됩니까? 날들이 어쩌란 말이니? 여러분 근무하는 병원이요 영리를 위해서 의료 수가 높은 수술만 권한다 칩시다. 일개 페이닥터인데 내가 뭘할수 있냐고요? 넷째 짐승 같은 병원에 일개 페이닥터가 그뭐 어떻게 조용할 거예요? 다니엘 범민은 이런 데서 온 겁니다. 결말을 안다고 해서 우리는 속 시원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최대한 사실 여러분 있는 직장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직장 사업장 그만두라는 소리 아니에요. 제 책임 못 집니다. 그만두면 안 돼요. 지난주 지사님 한 분과 이제 식사 막 하는데 지사님이 그 젖은 낙엽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젖은 낙엽과 같아야 된다. 쓸어도 쓸려 나가지 않아야 된다. 막 예. 여러분 직장에서 쓸어도 쓸려 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최대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저기 젖은 낙엽이 돼야 됩니다. 예. 저도 우리 교회 제가 쓸어도 쓸려 나가지 않을까요? 예. 다니엘도 자기 직장을 그만둔다는 말 아니에요. 다만 성도의 태도를 보여주잖아요. 정직한 태도. 성도는 가볍게 기뻐 날뛰지 않습니다. 결말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번민해요. 하나님 최후에 이기실 건데 왜 이 상황은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강포합니까? 그럼 나는 도대체 오늘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성도들이 너무 속 시원하게 살아가면요. 그 성도 아니에요.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뭔가 책임감 있는 사람 항상 마음이 무겁잖아요. 대통령이 뭐 마음 편한 날이 하루라도 있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작은 회사를 경영해도요. 단 하루라도 마음 편할 날이 있겠어요? 신자는 자기 마음 편하려고 살아가는 인생 아니에요. 다니엘 그 모든 환상의 해석을 듣고요. 번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낯빛이 변합니다. 결말은 하나님이 넷째 짐승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한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기신다. 이 내용인데요. 마음에 번민이 가득합니다. 정말 정직한 신자였거든요. 오늘 내 현실과 최후의 소망 사이에 너무 큰 갈등이 있으니까. 여기 우리 혹시 예배 자리에 자기 속편하고자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잘못 왔습니다. 자리 잘못 찾아왔어요. 진리라는 것은 알면 알수록 우리 속이 편해지기는 그냥 불편해집니다. 저도 커피 좋아해요. 커피에 대한 진실을 알면 알수록 사실 마실 때 불편한 마음 들어요. 아 이렇게 헐값에 사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그 마음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청바지 공장 때문에요. 아프리카 애들이 물을 못 마신다 안 합니까? 그 나염 때문에 강물이 온통 오염돼가지고. 아니까 번민하지요. 아니까 번민하는데 그래도 청바지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번민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살이 마찬가지죠. 승진하면 승진할수록 책임감이 더해져요. 고민은 더 많아집니다. 더더욱 번민하게 됩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세상살이도 그런데요. 진리란 것은 우리를 번민케 만들지 않겠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바보같이 허허 웃고 다니게 만든다는 말 아니에요.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죠. 우리의 실제 태도는 진리를 알면 알수록 다니엘처럼 점점 더 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삶이에요. 하나님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 이런 갈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방 한 칸 줄여가지고 그럼 남도와야 됩니까? 이런 갈등을 마주하게 된다고요. 때로는 다니엘처럼 낯빛이 변하고 번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어쩌란 말이? 오늘도 날씨 춥잖아요. 추운데. 뭐 저도 어제 저녁에 잠깐 나갔지만 저녁에 추운데 나갔는데 거기서 길바닥에 자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째 마음이 편해요 그게? 불편하죠. 번민하죠. 불편한데 제가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뭘 돈을 지어줄 수가 있어요? 불편하잖아요. 이게 다니엘의 심정이었다고요. 이 심정을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나는 이렇게 안 하면 뭐 사실 뭐 매달 모기지 갚기도 벅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쨌든 마지막에 승리한대요.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에요. 우리들 어쩌란 말이에요. 우리 회사가 뭐 보니까 저기 어디 나쁜 짓을 좀 했대. 그거 뭐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심정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좋아요. 근데 우리 한편으로는 괴롭습니다. 대체 어쩌란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빨리 있고 그러니까 대충 고민 없이 살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28절 끝 다니엘의 번민 끝에 다니엘의 태도를 보십시오. 내가 번민했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했답니다. 잊지 않았답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 문제를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답을 몰랐지만 마음에 간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 때때로 어찌할 바 모릅니다. 인생의 답을 몰라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괴롭습니다. 번민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예수 같은 모습일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나에게서 넷째 짐승과 같은 모습을 봅니다. 너무 괴로워요.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을요. 내 마음 편하자고 쫓아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라도 마음에 간직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괴로움 벗어버리려고요.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많지요. 얼마나 많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젖은 낙엽처럼 바짝 붙어있으십시오. 예.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요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목자의 음성이 내게 괴롭다 할지라도 그 음성을 기억하고 있으십시오. 이 세상 이리도 강포함이 가능한데요. 아무 고민 없이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 지정신 아니에요. 좀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오히려 이 다니엘처럼요. 진리를 알고 함께 번민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고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최후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깝깝하고 번민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잊어버리고 실실 웃으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괴롭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다니엘처럼 번민하지만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때때로 벅찬 일이라 일자고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운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명한 명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